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가족은 더 어렵지요. 자녀들 아기 때는 이쁘지만은 7살 되면은 미운 7살이라고 그러고 애들 사춘기 되면은 새로운 사람 키우는 것 같지 않습니까? 갱년기 되면 호르몬도 변화가 있고 또 노년기에 이르면 서로의 삶과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새 심방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가족들에 대한 아픔, 상처에 대한 기도 제목들을 많이 부탁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랑은 왜 어려울까? 낮아짐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낮은 자세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고 우리 주님 온 인류를 사랑하시기에 사랑은 또한 희생을 동반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사랑은 희생을 동반하고 낮아짐을 동반하기에 사랑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정의하신 제자의 조건, 많은 능력이 있어야 된다, 재물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것 아니지요. 제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사랑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웃 사랑하라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라 하시고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 우리에게 많이 버겁게 느껴질 때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개척해서 고린도 지역의 랜드마크로 성장한 교회입니다. 사람 모인 곳에는 언제든지 이슈들이 있을 수 있지요. 완벽한 공동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정도 완벽하지 않지요. 교회도 완벽한 공간이 아닙니다. 사회도, 학교도, 병원도, 국가도, 세상도 완벽한 공간 없습니다. 오직 완벽한 곳은 하나님 나라 천국뿐이지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 간에 분파가 생기고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서로 판단하고 고소고발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 고린도 6장이 고발에 대한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법정은 사실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런 면이 있지만 이 세상 법정은 그리고 로마 시대 때는 더 심했죠. 돈 많은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고 뇌물을 주는 사람들, 직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큰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러니 서민들은 제대로 된 판결을 받기가 어려웠겠지요. 바울은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서로 수하고 송사하고 고발하는 거 좋은 일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지식이 있고 또 철학을 잘 알고 세상을 잘 아는 믿음의 사람 바울이 세상의 법정과 사법체계를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고 전도해야 할 교우 관계들이 도리어 세상에게 짐이 되고 그래서 복음의 길이 막힐까 걱정이 된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서로 간에 고발을 했다가 이후에는 나중에 더 큰 상처로 남지 않을까, 그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마음이 속이 상한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나중에 가게 되면은 세상을 판단하는 직위가 회복이 될 것이고 천사들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인데 우리가 세상에 이게 덕을 끼치지 못하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천국 시민답게 삽시다,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답게 산다는 말은 사랑하며 살자는 말입니다. 사랑하며 살자는 말은 복음의 원리대로 살자는 말이지요. 세상의 법과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정죄, 죄가 있다고 정하는 거, 벌금을 매기고 구속하는 게 율법의 기능이고 사회법의 기능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원리, 복음의 기능은 사람을 용서하고 되도록 이해해주고 되도록 품어주고 되도록 새롭게 해주고 자유케 해주는 것이 복음의 기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660가지가 넘는 그 율법, 그 어떻게 다 지키며 삽니까? 그러니 율법 앞에 서면 세상에 어느 누구도 100점짜리 인생이 있을 수 없습니다. 늘 정죄감, 죄책감만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복음 앞에 서면 마이너스였던 한정민이, 0점짜리였던 이 정민이의 인생이 100점짜리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100점을 놓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100점만은 아니잖아요. 100점, 만점, 그 형상으로 우리를 빚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 앞에 서면 작아지지만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서면 위대한 존재로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과 사회법에 의하면 가늠하다가 현행범으로 잡히면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사람 가운데 갖다 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거라. 그리고 땅에 뭘 쓰시는데 가만 보니까 주변에 돌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의 죄 목록을 거기다 갖다 다 쓰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놀래서 도망갑니다. 아니, 저 예수라는 작자가 어떻게 우리들의 죄를 알았지? 여러분, 세상에는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 그 둘만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다 돌을 들고 다 떠나갔습니다. 그 현행범과 예수님만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딸아,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역하셨던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볼 때 범죄한 인간이 아니고 사랑하는 내 자식이에요. 내 자식이 수치스러움에 빠져 있으니 그거 덮어주고 싶고 용서해 주고 싶고 다시 기회를 주고 싶은 게 애비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따라 부르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거라.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주이시지만 심판주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시의 율법을 가지고 법대로 따지고 법대로 심판해 줘도 되는 분인데 심판주께서 사람을 심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다. 우리 주님 항상 복음의 원리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역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수치를 가죽옷으로 가려주셨듯이 예수님이 그 여인의 수치를 당신의 사랑으로 다 덮어주신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지요. 사랑은 뭐냐? 사랑은 허다한 죄를,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고 덮어주는 것이다. 오늘 바울이 5절, 6절, 8절에 계속 한 단어를 반복합니다. 우리가 형제다, 우리가 자매다 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에 계속 고발이라는 단어하고 형제라는 단어를 대비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남이가, 바울이 사투리를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남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한 자매고 한 형제 아닙니까? 세상에 로마 법정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뇌물 주고 그리고 싸우고 가족들끼리 그러면 좋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자들의 특징이 9절과 10절처럼 말씀해 보십시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래요. 미혹을 받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가늠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10절에 도적질, 탐욕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 다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죄 지었으면 천국 못 간다 그런 말 아닙니다. 11절이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말입니다. 11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어떤 자들이요? 그 위에 수많은 죄를 범했던 자들이 있었더니,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근데 지금은 어떻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 거룩함, 의롭다 하심을 받을 것이라 그러지요? 아니요, 정확히 보십시오.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받았느니라. 이미 우리는 씻김을 받았고 죄인이 아니다, 거룩함의 옷을 입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에 놓여질 것이다가 아니라 놓여졌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된 자들은 자동적으로 타인과도 좋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고 나 자신과도 좋은 관계를 맺게 되어진다. 그러나 마귀는 속이지요. 계속 우리 안에 사랑이 부족하다, 사랑할 수 없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거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로마서 8장 뭐라고 말하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나니 그러지요.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음이라 말씀합니다. Free from sin and death. 자유케 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정체성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고, 물론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우리의 본질상 영적인 정체성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천국 시민의 은혜를 획득하게 되었고,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허물할 수 있다 말이요? 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 안에 어떤 범죄한 형제가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태복음 18장에 치리도 해야 하고 권면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세 단계 과정을 거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첫 번째, 그 범죄한 사람과 내가 단둘이 만나서 권면을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소그룹에서 함께 두세 증인을 세워서 대화를 나누게 하고, 그래도 그 사람이 듣지 않으면 대그룹 교회 공동체에 오픈을 하고, 거기서도 그 사람을 얻을 수 없다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대우하라 그러셨습니다. 이건 최악의 경우입니다. 출교를 시키라는 것은 최악의 경우예요. 최악의 상황에서는 최상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최상의 말씀은 뭐지요? 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는데, 사람 만드신 다음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냥 토오브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니고 핫토오브, 최상급의 좋았다라는 표현을 쓰였습니다. 최상급으로 좋게 만들어진 사람들 안에는 최상급의 좋으신 복음의 말씀을 기억해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최악의 상황에 최악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최상의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그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사랑을 꺼내놓을 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은혜가 다시 우리 가운데 샘솟듯 올라온다라는 바울의 권면인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제목에도 썼지만 좋은 게 좋은 것이다, 그냥 적당히 넘어가자는 말이 아니지요. 정말 좋으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좋으신 복음이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우리 주변에 좀 부족한 사람이 보이고 연약한 사람 보여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따라라고 부르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아들아 따라 불러주시니 우리도 그분들을 그렇게 존대해주고 존귀히 여겨주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바울의 사랑의 말씀이 오늘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어려운 말씀을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축복받은 사람인 것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주변에 좀 부족한 사람이 보이거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사랑을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화목과 화해의 역사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너는 게임 중독에서 빠져 살 사람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요셉과 다니엘처럼 반드시 너를 사용하실 거야. 중독에 빠져 있는 배우자 또 가족들 주변의 이웃들이 있다면 당신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에 권세를 주셨기에 반드시 그 믿음의 언어대로 믿음의 말씀대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항상 사랑을 선택하시고 사랑 가운데 거하시며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